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이 어제 북한 동평양 대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벌였습니다.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연은 남한의 인기 가수 조용필과 최진희, 이선희 등과 소녀그룹 레드벨벳 등 모두 11팀이 26곡의 노래를 부르며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관람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1,500석 공연장을 가득 메운 북측 관객들이 남측 예술단의 무대에 뜨겁게 호응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한 예술단은 내일 북한 예술단과 함께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합동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예술단과 함께 방북한 남한 태권도 시범단은 어제 단독 시범에 이어 오늘은 평양 대극장에서 북측 태권도 시범단과 합동 시범을 펼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달 23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중국은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번 관세 부과는 세계 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와 폐 알루미늄 등 미국산 수입품 8개 품목에 대해 최대 25%까지 관세가 인상되고 사과와 아몬드 등 120개 수입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관세 부과에 포함되는 미국산 제품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모두 30억 달러 상당인 것으로 중국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이 해양 공동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해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국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방적 활동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양국은 공동개발에 대한 협상을 여는 것을 포함해 해양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타이완, 브루나이 등 다른 4개 국과 달리 가장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하는 나라로 꼽힙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동구탄의 반군의 마지막 거점이자 최대 도시인 두마에서 반군의 철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은 어제 두만의 최대 반군 조직인 이슬람군이 정부군과 퇴각 협상에 합의한 뒤 철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두마에 주둔하던 반군 대원들과 그 가족, 민간인들이 정부군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이날 시리아 북부 이들립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두마에서 반군 철수가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로써 시리아 정부는 사실상 동구타 전 지역 탈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무력 진압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터키와 이스라엘 정상이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점령군이자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당신이 팔레스타인들을 억압하며 벌인 일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트위터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향해 키프로스 북부를 점령하고 쿠르드 영토를 침략하며 아프린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그는 가치와 도덕성 면에서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연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 글에서 멕시코는 사람들이 남쪽 국경을 넘어 자국으로 들어오고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멈추기 위해 별로 하는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우리의 바보 같은 이민법을 비웃고 있다며 대규모 마약과 인구의 유입을 멈추지 않으면 그들의 주요 수입원인 나프타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30일 북한에 대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제재 지정 방안에 대한 안보리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희망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말했습니다. 유엔이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에 매년 지원해온 긴급 구호기금이 제재로 인해 올해는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도에서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 관련 선박회사와 선박 등 49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노력에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30일 북한에 대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제재 지정 방안에 대한 안보리에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미국 대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49곳을 새 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제재 명단에는 21곳의 선박회사와 개인 1명, 선박 27척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이번 제재 지정은 유류를 구입하고 석탄을 판매하는 북한의 불법 해상 밀수 활동에 대응하며 사업체와 선박들이 이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제재 지정은 북한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한 미국 재무부의 조치와 일치하기 위해 지난달 유엔 미국 대표부가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고 북한의 해상 밀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이 역사적인 제재안이 통과된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하는 미국의 노력에 국제사회도 함께한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을 약속하며 이에 위반한 사람들의 책임을 물게 하는데 미국과 협력해준 유엔 안보리 회원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헤일리 대사는 지난 2월 해당 제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북한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압박을 늘릴 수 있게끔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유엔을 통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희망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대사 대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그 어떤 변화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제재를 위한 제재는 없다며 대북 압박 캠페인의 목표는 북한이 스스로와 자국민을 위한 다른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핵 문제 해법으로 이끌 수 있는 최근 진전을 환영한다고 네퍼 대사 대리는 밝혔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이어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의사가 있지만 어떤 만남에 있어서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필수적이며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이번 달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음 달 개최가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습니다. 이들 정상회담이 과거 20에서 25년간 달성하지 못한 진전으로 이끌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퍼 대사 대리는 미국은 현실적이라면서 지난 20에서 25년간 이 문제를 다룬 많은 나라들이 진전의 약속과 실패를 목격했던 건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미국은 희망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로 칸나 민주당 하원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 우산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도 북한에 대한 방위를 약속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칸나 의원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칸나 의원은 29일 VOA에 김정은이 최근 중국에서도 밝혔듯이 비핵화 가능성에 진지하다면 중국은 북한의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중국도 북한의 안보를 지켜주겠다고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칸나 의원은 리비아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의 지원으로 전복되는 것을 북한이 지켜본 상황에서 북한에게 안전보장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은 곧 열릴 미북 정상회담의 기틀을 마련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는 게 칸나 의원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신중하게 낙관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미북 정상회담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한 의도를 묻는 질문에 칸나 의원은 이런 대화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최소한 수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의 핵실험과 핵 프로그램이 진전하면서 북중 관계는 틀어지게 됐고 과거와 달리 중국이 최근 김정은을 멀리하며 강력한 국제 대북 제재에 동참하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영향력과 신뢰를 얻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칸나 의원은 또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중대한 이익을 갖고 있으며 한국처럼 북한과의 대화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경제협력 강화 분위기와 관련해선 다자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러시아는 국제 대북 제재를 계속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북한 문제 관련 합의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희망에 상당한 진보가 있긴 하지만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장려하기 전 합의가 타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칸나 의원은 그러면서 언젠간 변화가 생긴 후에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일이 발생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북한 주민들은 김 씨 일가 통치 아래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중순 칸나 의원은 32명의 하원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군사당국 간 연락 채널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기를 조건으로 이에 상응해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 시절 상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칸나 의원은 미 의회 내 대표적 지연파 의원이었던 8선 현역의 마이크 혼다 의원을 앞서 2016년 하원의원에 당선돼 주목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018년 4월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한 달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5월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담판의 성패와 밀접히 연결돼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4월 첫날 평양에서 열린 한국예술단 공연의 주제가 봄이 온다였습니다. 올 4월 한반도 정세에도 봄이 온 것일까요?
예,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 무렵 한반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한 달째 진행되는 가운데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동원한 미군과 한국군의 무력 시위가 한창이었습니다.
올해도 어제 즉 1일부터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되지 않았나요?
예, 하지만 올해는 김 위원장이 훈련 개최를 이해한다고 밝힌 가운데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은 5일 무수단 미사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한반도 위기 지수를 높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무렵이면 늘 제기됐던 북한의 대형 도발에 대한 우려도 올해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달의 최대 이벤트는 아무래도 남북정상회담이겠죠?
예, 오는 27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5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의 풍향계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 회담은 미북 정상회담과 이후 잇따를 주변국 정상들 간 접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달에 신임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각각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장관에 내정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에 대한 상원의 인준이 이달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는 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 모두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요구를 할지가 쟁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상회담 준비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들어 갈수록 자신감이 넘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전격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약속했습니다. 또 어제는 부인 리설주와 함께 한국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과거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서는 볼 수 없던 거침없고 개방적인 행보입니다.
중국은 이미 시진핑 김정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임을 과시했는데요.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가 참가하는 평화협정 체결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주역임을 선언한 셈입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김 위원장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보장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자 정상회담과 남북미 중 4자 정상회담을 각각 추진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올 상반기에 중국과 남한, 미국에 이어 러시아와 일본 등 6자 회담 당사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 정세의 운전자 역할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로 평양에서 열린 봄이 온다 공연에 이어 올 가을에는 서울에서 남북한 예술단이 가을이 왔다란 주제로 공연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지향하는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인 비핵화 방안을 주장한 가운데 과거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비아식 모델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비아식 모델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명됨에 따라 해당 비핵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비아식 모델은 핵 폐기를 먼저 이룬 다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과의 외교 단교 이후 강력한 제재에 직면했던 리비아는 2003년 영국 비밀정보국 MI6를 통해 미국의 핵포기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리비아는 공개적으로 핵과 생화학 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후 리비아는 핵무기 제조 장비와 관련 서류 등을 미국으로 보냈으며 2005년 10월 자국 내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이듬해인 2006년 미국은 리비아와의 국교를 정상화했으며 25년 만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리비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등으로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결국 축출돼 사망하는 데 이르렀으며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이런 전철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혀 이런 일각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수사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리비아의 경우와 비교하는 데 있어선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참가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리비아 상황은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핵시설들을 포기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Libyan case was also action for action. Because Libya gave up his nuclear facilities and capabilities.
리비아는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았지만 관련 기술과 역량 등을 제재 완화와 국교 정상화 등을 대가로 포기했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이 현재 요구하는 것 역시 일종의 행동 대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가다피와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은 리비아와 다르다며 비교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Libya. What Libya did was because Gaddafi and Libya.
리비아는 일부 핵 역량을 가졌었고 자신들만의 목표와 의도가 있었다며 북한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점은 북한 역시 체제 안정을 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과거 협상 중 비핵화의 대가로 보상과 지원, 정당성 등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리비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동시적인 행동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북한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the guilty party here. North Korea is not the victim. North Korea is the guilty party here.
북한은 모든 국제사회의 약속을 포함해 미국과의 과거 핵 합의 등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은 많은 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악을 예상해야 한다고 다운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혜택만 받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과거 행동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베이컨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o probably give them more power in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o give them more leverage.
지렛대를 확보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주요 후원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김정은을 초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You know, I'm not sure. I know North Korea's traditionally been an ally. And
중국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었고 미국과 중국은 적국은 아니어도 경쟁국 관계에 있는데요. 오랜 동맹국인 북한을 저버리지 않고 싶었던 게 중국의 속내일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결국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도 북한을 비핵화하는데 미국과 협력하길 기대합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t seems like it works to North Korea's advantage to have had this meeting. Gives them less feeling of
북한에 유리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전보다 더 고립돼 보이니까요. 김정은은 또 이제 덜 고립됐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결국 북중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협상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단계적인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와 차이가 있어 타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요.
They'll tell them what that really means, but we know in the past North Korea has asked America and South Korea, Japan to maybe.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북한이 말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과거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비핵화 약속을 대가로 제재와 경제 압박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었지만 약속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핵미사일 개발을 더 밀고 나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혜택을 달라고 요구한 뒤 그 대가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런 행동을 2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얻기만 하려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김정은의 특징 또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과거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One, that we got to maintain and step up economic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먼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 물러서선 안 됩니다. 또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지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면 중국도 압박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 완화 등 단계적인 대가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I wouldn't do any relaxation until North Korea denuclearizes. And you know, like when Libya.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어떤 것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할 때 그들은 실제로 핵 관련 역량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북한도 미국이 검증할 수 있도록 리비아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한 뒤에야 제공돼야 합니다. 그 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겐 대가 없이 무엇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을 테니까요.
리비아의 사례를 언급하셨는데요. 김정은은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가 비핵화 이후 축출돼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There is a legitimate concern there because I don't know that I think that was not a wise move that President Obama.
타당한 우려라고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를 상대로 한 결정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비아는 거의 실패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이 부분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리비아를 상대로 한 외교적, 국제적 행동은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과거처럼 실패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I think it's scary. North Korea has 60 nuclear weapons. They have chemical weapons. They have nerve agents.
무서운 일입니다. 북한은 60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화가 실패할 경우 북한이 치르게 될 대가는 끔찍할 겁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역량을 개발하고 있고 김정은은 불안정한 지도자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실패할 경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하십니까?
I don't give it the highest odds, but I'm always optimistic. But to be honest, Kim Jong-un.
성공할 확률이 최고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저는 항상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김정은과 김정일, 김일성은 그동안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협상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마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최악을 예상해야 할 겁니다. 최악을 예상하긴 하나 최선을 다해야겠죠.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인들 절대 과반수는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22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인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 결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1%로 찬성 의견의 정확히 절반에 그쳤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82%, 민주당 지지자 38%가 정상회담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3%가 그렇다고 답해 지난 11월 조사 당시 35%에서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폭스뉴스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0%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핵포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그쳤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 대학이 지난주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8%로 부정적인 응답자 29%를 압도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42%가 트럼프 대통령, 26%는 김 위원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소식에 미국인들의 북핵 위협 공포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을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39%로 지난해 9월의 50%에서 11%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 대학 공동조사에서도 북핵 위협을 매우 걱정한다는 응답자는 50%로 지난해 10월 69%에서 19%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군사행동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도 지난해 조사보다 평균 10%포인트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CNN 방송의 설문조사에서는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63%로 지난해 10월 조사 때보다 2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42%로 지난 10월의 34%에서 8%포인트 늘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너지 대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이 밝혔습니다. 지난 3년 북한 고위당국자와 14차례 비밀대화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바 의원은 2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체제 보호 수단인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가 실패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바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3년 동안 북한과 14차례 비밀 대화를 가졌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하셨는데요. 그동안 대북 대화를 비밀로 유지하신 이유가 있나요?
We had 52 secret meetings with The Chinese, the United States,
중국,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북한과 총 52차례 비밀회동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만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국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날 것이란 발표는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지만요. 저희의 외교는 공공장소에서 진행됐지만 비공개로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북한 관리들을 만나셨습니까?
I'd rather not give them their names, but I can give them designations.
이름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북한 정부가 보낸 사절단부터 부처 장관급 그리고 대사급 인사까지 다양했습니다.
의원님은 영국 출신이신데요. 그렇다면 최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와는 만나셨습니까?
Yes, I have met him, yes.
네, 만났습니다.
이런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We were trying to determine what the red lines are for all the parties, including the.
우선 저희는 한국, 일본, 미국, 북한, 러시아 등 각국의 레드라인, 즉 금지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모든 대화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죠.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희생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또 엄청난 자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관점에선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을 땐 바로 이렇게 묻더군요. 카다피가 핵을 가졌다면 지금 살아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느냐고요. 북한 정권은 핵을 포기할 경우 정권이 교체되는 등 외부 세계가 그들에게 무슨 일을 가할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관점에서 핵 보유는 생존 문제란 겁니다. 때문에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때까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정말로 원하는 건 평화협정입니다. 정전협정 64년이 지나도록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가 인류 역사상 또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Peace Treaty.
No, I'm not saying that. I'm saying that the North Koreans are talking about giving up their.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가능한 과정 중에 하나로서 포기하는 것이지 대화도 하기 전에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대화를 해보고 안전이 보장되는 과정이 성공적이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겁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핵무기 포기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과정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그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헬무트 콜이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만났을 때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없었습니다. 결국 냉전 종식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 핵무기 시설 폐기로 이어져서 평화를 찾게 됐죠.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며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there are a series of theories about this.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피해를 주기 시작해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걸 북한 수뇌부가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손을 내민 용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영원한 평화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화가 실패한다면 대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대화를 위한 준비가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대화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상호 존중과 상대방의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레드라인은 각각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My dear, this is not something I'm going to tell everybody on a radio program.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국 사이의 외교를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북한 인사들과의 비밀 대화에서 얻은 이해를 토대로 북한과의 대화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한국 등 각국 관리들에겐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22 hours with the senior advisor to the White House. Last year.
지난해 백악관에서 2시간 동안 백악관 선임 고문과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의용 실장도 잘 알고 있고요. 물론 미 국무부도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이신 것처럼 들리는데요.
An influence of good office. We don't have a angle, we don't have a view, we don't.
유럽의회는 평화라는 이익엔 어떤 시각이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의 올바른 임무죠. 이 문제에서 저희는 완전히 중립적입니다. 그 임무대로라면 유럽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와 연관된 국가들이 특정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장 너지 대바 의원으로부터 북한과의 비밀 회동과 대북 문제에 관한 유럽의회의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유엔이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에 매년 지원해온 긴급 구호기금을 올해는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제재로 자금 송금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최근 올해 중앙 긴급 구호기금 셀프를 지원받는 13개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중앙 긴급 구호기금은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제공됩니다. 북한은 2007년 1,100만 달러를 시작으로 지난 11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유엔으로부터 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총 36개국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1,230만 달러의 자금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지원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엔 긴급 구호기금 대변인실은 30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송금길이 막혀 자금을 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지원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33개국에 북한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북 제재에 따른 송금 문제로 포기했다는 설명입니다. 유엔은 최근까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이용해오던 은행 송금 경로가 차단됐고 다른 대안 경로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대변인실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금이 설립된 이래 계속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난 2017년 1,240만 달러, 2016년 1,300만 달러, 2015년 830만 달러 등이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인도주의 단체들은 그동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자금을 송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3의 통로를 통해 대북 지원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는 VOA에 제재로 대북 지원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송금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구입한 지원 물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중국 은행에 돈을 송금해야 하지만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북 송금이 전면 차단돼 유엔이 긴급 구호기금을 송금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대북 구호단체들의 지원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올 상반기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18개 나라에 총 2억 3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받은 나라는 예멘과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카메룬, 파푸아뉴기니 등입니다. 이 가운데 예멘이 가장 많은 5,99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콩고민주공화국 4,750만 달러, 우간다 1,50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쌀과 이동식 저장장치가 들어있는 페트병 500개가 북한 서해안 도시를 향한 작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외부 세계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한국 강화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2일 쌀이 담긴 2리터짜리 페트병을 강화도 앞바다로 던졌습니다. 페트병은 이내 강한 조류에 휩싸여 서쪽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한 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힘들어요.
좋아요. 이렇게 던져진 페트병은 500개. 각 페트병마다 1.3kg의 쌀과 외부 정보를 담은 USB, 구축약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바다로 던져진 페트병들은 서해 바다로 나간 뒤 조류를 따라 해주와 연안, 배천, 청단 등 북한의 해안 도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단법인 큰샘의 박정호 회장은 쌀이 북한 주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구이 잡으러 나오는 그 어부들이라든가 아니면 뭐야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 줄라 나온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보고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럼 먹을 수 있고.
2년 전부터 시작된 쌀 보내기 운동은 이날로 53번째를 맞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적게는 500kg에서 많게는 2톤이 넘는 양의 쌀이 북쪽으로 보내진 겁니다. 탈북자인 박 회장은 열악한 북한의 식량 사정 때문에 이런 운동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 20년? 20년 정도 그 전부터 식량 기근 때문에 그 국민들이 뭐 병아식이 한 300만 명 굶어 죽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쌀을 어떻게 보낼 수 없을까.
김용화 탈북 난민인권연합 회장 역시 작은 양의 쌀이 보내지는 것 같지만 북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쌀이 1.3kg인데 지금 이 양이 북한 근로자가 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4,000원인데 이거는 8,000원에 지금 예, 그러니까 두 달치 인건비하고 맞먹는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인권단체들이 바다를 통해 북한에 보내는 쌀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관심이 많은 한국 내 여러 단체와 교회 등의 후원으로 마련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도 참여했습니다. 김명순 장로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도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50개 가져왔습니다.
빈 페트병 역시 김 회장 등이 각 아파트 분리수거함을 돌아다니며 모아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쌀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의 방향과 가장 적절한 시점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가장 적절한 시점은 한 달에 두 번 찾아옵니다. 물이 빠지는 속도가 가장 빠른 보름과 금음대로 그 중에서도 썰물, 즉 간조때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날 간조 시간은 오후 1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확한 간조 시점을 맞춰 일제히 페트병을 물속으로 던진 겁니다.
전단은 바람에 맞춰서, 바람 방향 맞춰서 보내야 되는데 겨울에는 북풍이 부니까 그 겨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닷물은 이게 조류, 물 흐름을 이용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가거든요.
이날 페트병에 들어갈 USB를 준비한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도 이번 운동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쌀이 주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면 USB는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날 북한으로 향한 USB에는 각종 영화와 음악은 물론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 장면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이렇게 된 계기는 북한 주민들이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보라 이렇게 당신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미국 대통령도 알고 있다. 그들한테 신심을 주기 위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정 대표는 최근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최 측은 쌀을 보내는 운동이 서해뿐 아니라 동해로도 확대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과 관심이 지금보다 더 커져서 쌀과 USB의 양은 물론 보내는 횟수까지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화에서 V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을 맞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첫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껏 고조됐던 한반도 위기 상황이 어떻게 정상회담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뤘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지난해 7월 시작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7월 17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이는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른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반응마저 시큰둥했습니다. 쇼운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남북회담 제안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대화를 위해 충족돼야 할 모든 형태의 조건들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명백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남 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더 쌓는 장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구도 속에서 문 대통령이 설 땅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17차례에 걸쳐 모두 2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완전 파괴, 늑다리, 선전포고 같은 거친 언사를 구사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성명입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전환점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에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의한 데 이어 9월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참가를 촉구했습니다.
100km를 달리면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휴전선과 만나는 도시 평창에 평화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모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우리와 화합의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 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영위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미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2월 10일 올림픽 개회식 참석자 방한한 북한 김여정 특사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회동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면담 2시간 전에 이를 취소함으로써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했습니다. 평양에 간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4시간 넘게 면담하면서 비핵화를 의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정의용 실장입니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을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3월 8일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함께 가능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 솔직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즉각 만나자며 정 실장에게 한국 대표의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이처럼 한국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미북 대결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회담을 청사시키자 국제사회와 언론은 문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밝혔고 영국 BBC 방송은 만약 문 대통령이 핵전쟁 위협을 줄인다면 노벨 평화상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과 북한을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Vietnamese.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에 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